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 정부가 국토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관련 당국이 테러 동향을 감시하고 전면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은 계획대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5일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계획된 도발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터키와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사건은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늘 계획돼 있던 터키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터키의 아흐메드 다부토글루 총리는 의회에서 터키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악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자국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이었다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영토에 출하했지만 피격 당시에는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터키 접경지역인 시리아 라타키아주에 고성능 S-400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나카다니겐 방위상은 24일 하와이에서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과 회담을 갖고 남중국 해에서 미군과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중국과 남중국 해에서 영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계속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카다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 해 인공섬의 12해리 내에 미국 함선이 항해하는 작전과 관련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앞장서는 일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도 앞으로 자유항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승인을 환영했으며 앞으로 미군 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자위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지부티와 군사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의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아프리카 사령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지부티와 10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아프리카의 첫 중국군 군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지부티 간에 체결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부티의 군기지와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중국군의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덴만과 홍해에 접한 지부티는 이미 미국과 프랑스 등이 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되는 폭력은 통제 불능 사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을 방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만난 뒤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고 두 개의 국가 체제 해법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도록 고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양측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전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일부 과격한 팔레스타인들은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인 19명과 미국인 1명이 살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접촉 잘 이행하는 것이 그 파리오 합의의 이행의 첫 단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저가 항공사가 내년 2월부터 상하이와 평양 노선의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당국 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는 판문점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 접촉이 8.25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6일 열리는 남북 실무 접촉이 남북 간 8.25 합의 이행의 첫 단추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실무 접촉 잘 이행하는 것이 그 8.25 합의의 이행의 첫 단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이번 실무 접촉이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예비역 장교연합회 창립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8.25 합의를 잘 이행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됐고 민간교류 활성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비롯해 남북 간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국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실무 접촉에서는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실무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3명이, 북측에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황철 부장 등 역시 3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26일 오전 8시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갖게 됩니다. 남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당국회담 개최에 원만히 합의하면 서울 또는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경우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21차 회담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립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입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장 큰 관심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 가서 말씀하신 민생 인프라, 그게 아마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오이사 문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아마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당국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회담이 열린다면 다음 달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며 12월을 넘길 경우 내년 남북 간 정치 일정 등으로 회담 개최가 한동안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중국 당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 서한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된 탈북자 9명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지도자들에게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들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나라에 망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 측에 촉구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고금된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박 대통령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즉각 중국 지도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 탈북자 9명이 북중 접경 지역인 투먼으로 옮겨졌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어느 때든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중한 상납금을 보충하기 위해 2중, 3중의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이다혜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북한 노동력 실태조사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중국 옌벤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월과 10월 이 두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연해주에선 한국 외교부 총영사와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농업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옌벤에선 현지 북한 노동자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양쪽 사례에서 모두 70% 정도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게 제도화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연방지구에 북한 노동자들에게 배당된 월 상납금은 미화 250달러에서 550달러 정도로 월 700에서 800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건축 기술자들도 상납금을 내고 나면 개인 몫으로 100달러 정도만 남는 실정입니다. 중국 옌벤 지역도 사정이 비슷해 월 임금 수준이 중국 돈 약 2,000위안, 미화로 300달러가 조금 넘지만 상납금을 빼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100달러 수준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러시아에선 임금 수준이 낮은 단순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이런 과중한 상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따로 일자리를 구해 이중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구직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그 극동 지역이 워낙 건설 쪽으로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분들이 건설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제 거긴 도시잖아요. 시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제 뭐 아파트 공사나 수리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해 공장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활동 공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 노동의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10명으로 한 조를 이루고 여기에 한 명의 관리자가 붙어 이들을 감시하고 생활구역도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일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더 발전된 형태를 체험하게 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모두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북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의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군이 중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중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 BMD를 갖춰야 한다고 25일 한국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상층과 하층 방어체계 모두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층 방어체계와 하층 방어체계로 나뉘는데 상층 방어체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한국군은 현재 하층 방어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언급한 BMD가 상층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MD 정도의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사드 도입하고 곧바로 연결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SM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도 상층 방어에 해당하니까.
한국 정부는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전력화를 추진하는 무기체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KAMD 체계에서 사드 이전에 우리 군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이순진 의장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이나 국익을 고려해 한국 주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또 일본의 한반도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해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한일 3국이 서로의 주권이 있다는 걸 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 다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주권 존중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 정부는 국제 안보의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 최대의 안보 동반자로 역할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23일 2015 전략 국방 안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위협이 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앞으로 10년간의 대응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국제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21세기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심각한 우려란 겁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를 테러와 기후변화 등 여러 국제 도전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며 특히 중국과 이런 도전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 활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비판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개발, 교육, 문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원과 교류를 하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해양과 사이버 안보, 극단주의 테러 폭력 대응, 기후변화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안보 동반자로 국방과 정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환영하며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일본의 더 큰 역할을 지지하며 해적 소탕, 재난 구호 활동 등 국방협력과 방위산업 등에 대해 장기적인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영국과 중국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더욱 심화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게 영국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확산과 조직 범죄, 사이버 범죄, 불법 이민 같은 안보 사안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고위급 안보 대화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지역 분쟁을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간 테러 척결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1,780억 파운드, 미화로 2,682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같은 공격에 대비해 5천 명 규모의 두 개 강력 타격 여단을 2025년까지 신설하고 2023년까지 F-35 스텔스 전투기 24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핵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31억 파운드, 미화로 46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요 지역의 테러 대응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1,900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25억 파운드, 미화로 3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 대비 2%대로 유지하고 있고 2014에서 2015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은 미화로 518억 달러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원자력 협력 협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어제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42년 만에 개정된 새 협정은 두 나라 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 등을 담은 두 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협정은 한국 측이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장기 동의의 합의에 핵 관련 연구 개발 활동에서 한국 측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소장한 희귀한 북한 자료들이 한국 국립도서관의 지원으로 전산화됩니다. 전산화는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출판된 북한 간행물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색인을 구축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이 미 의회 도서관의 북한 자료 전산화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기복 학예연구관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의회 도서관에 보관된 북한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체계적인 보존과 전산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60여 종, 1,000여 권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북한의 그 전기 간행물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선여성이라는 창간호도 있었고요. 인민교육이라는 그 자료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마 북한에도 없는 세계 유일본의 그 귀중한 자료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복 학예연구관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 워싱턴의 미 의회 도서관을 방문해 사흘 동안 북한 전기 간행물의 종류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출판된 잡지와 신문, 단행본 가운데 6.25 전쟁 당시 소실된 귀중한 자료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는 한국과 북한에도 없는 아주 희귀한 자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된 그 잡지들이라 훼손 우려도 있고 좀 더 과학적인 보존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60년 넘게 밴 세월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방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해 색인을 구축해야 하는 더디고도 고된 작업입니다. 이 학예연구관은 미 의회 도서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전산화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승인과 계약 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잡지 1,000여 권, 총 33만 쪽에 달하는 분량을 3년 안에 복원하고 전산화한다는 큰 그림 아래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의회 도서관의 희귀 북한 자료들에 대한 보존과 전산화 노력은 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소니알리 수석사서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3만 9천 달러를 지원받아 관련 프로젝트를 만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동안에 했던 그 North Korean Serials Indexing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3만 4천 색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임시 채용한 사서와 함께 단 두 사람이 2년을 꼬박 매달려 전체 자료의 10%를 전산화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던 지원이 1년 만에 끊겨 이듬해에는 의회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버텼지만 이마저 중단돼 2012년 5월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소니알리 사서의 노력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저명한 한국학 전문가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안드레 슈미드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10개 나라 출신 학자 36명은 지난 2012년 4월 제임스 빌링턴 의회 도서관장에게 북한 자료 전산화 작업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기 간행물 외에 모든 자료의 전산화가 완결되려면 적어도 6, 7년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1년에 6만 달러, 모두 42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미 의회 도서관의 북한 자료가 전산화되면 북한을 연구하는 전 세계 연구자와 학생, 대북 정책을 위반하는 정치인 등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흩어진 한국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의 많은 그 한국 사서분들과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더 발전되고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기복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은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미 의회에 보관된 다른 남북한 자료들도 모두 분류해 복원하고 전산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분단 70년 남과 북의 사람, 제도, 인프라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해 논의한 행사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 이산가족 모임도 이제 금강산에서 서로 시작되고 뭐 이런저런 계기로 해서 서울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2015 통일기반 구축 연합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분단 70년 남과 북의 사람, 제도, 인프라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첫날은 개회식과 함께 제1부 사람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둘째 날은 제도의 통합과 인프라의 통합을 다뤘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규빈 박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안에서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올 한 해 통일기반 구축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들, 프로젝트들, 연구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발표해서 서로의 성과들을 함께 살펴보고 저희가 차후에 어떤 분야들,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될지 서로 생각해보는 그런 취지로 제가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는데요.
위원회가 어떤 고비를 하고 있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하는 걸 잠깐
기조연설에 이은 토론 첫 번째 부문은 몸, 신체인데요. 북한 의료 인력 개발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의 서대현 교수는 먼저 통일보건 의료인 종류와 양성체계 및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탈북민 의사의 한국의사 면허 취득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임상의사와 중의사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일반 임상의사는 5년 6개월 졸업하지만 중의사는 3년 졸업도 없나서 그리고 호담당 의사라는데 이 호담당 의사가 이제 북한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이것을 일반 임상학부 출신으로 다 치우기가 곤란하니까 중의사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중의사는 환자 약 같은 걸 처방할 수 있는데 권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처치하는 종류도 좀 제한이 있고요. 또 승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중의사였는지 정말 의사였는지 구별이 사실 하기가 좀 힘들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대현 교수는 또 탈북민 의사의 한국 적응 지원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기반구축 모델과 제도구축 모델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기반구축 모델에서는 이런 보건의료인 양성기관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 그리고 자료 축적 같은 걸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DB화하고 일시생사 데이터와 인물 파일화하는 것이고요. 제도구축 모델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남한 정부 관련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정신적인 지원도 하고 또 아까 코디네이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 교육 그리고 이분들이 의사면을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직업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죠.
윤지현 대북 영양정책지원실장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통일 이후에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들을 지금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용이고 이러한 의료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양 개선에 대한 영양 상태 개선입니다. 1000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돼서 48주 동안 있는 시기 플러스 태어나서 2년 365일 곱하기 이틀을 한 날짜가 1000일이기 때문에 이 1000일 동안에 영양을 지원을 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두 번째 부문인 마음과 정서에서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규빈 박사가 문화를 통한 남과 북의 소통, 음악, 공연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탈북민 종합예술제의 사례를 들어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통일기반구축사업을 하면서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번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의 사람들 음악으로 공감하다라는 그 음악과 공연예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가 특별히 탈북민들을 모시고 한국에 오신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문화와 예술 영역에 계신 분들을 서로 모셔서 저희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사회문화 단체와 그 탈북자분들 예술인들과 그다음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구성원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문화 예술 행사를 기획했던 겁니다.
세 번째 문화 소통 부문에서 발표한 이용덕 미술대학장은 예술을 통한 통일 접근, 베를린 본홀머 거리 설치 작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이하고 독일은 이제 통일 25주년이고 그런데 보니까 26주년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독일 그 장벽이 최초로 무너졌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1989년인데 11월 9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장벽이 열렸는데 그 열린 11개월 만에 통일이 된 겁니다.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어떤 큰 일까지 벌어지는 거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뭔가 좀 우리 통일을 기원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뭔가를 좀 기원하고 오자.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제작하는 쪽으로 참여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장벽에다가 우리나라의 소술 때문이죠. 소술 때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벽은 차단의 상징인데 문은 소통의 상징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위원회가 네 개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 법제도. 특별위원회가 규정상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고
학술대회 둘째 날인 25일에는 법과 교육, 의료와 지식, 공간과 에너지 부문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국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7460, 11990kHz로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와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러시아 외무장관이 터키의 자국 전투기 격추가 계획된 도발이지만 터키와 전쟁을 벌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최근 또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평균 76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가 경고를 무시하고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 이런 주장이고 또 러시아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지나면서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예,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을 비행을 했고 터키 영공에 침범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는 각각 격추된 전투기의 비행 경로 역시 공개를 했는데요. 서로 다릅니다. 터키가 공개한 경로에 따르면 터키 영공을 지나간 건 분명한데 러시아군이 공개한 경로를 보면 터키 영공을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 또 터키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터키 주장대로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게 맞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러시아 전투기가 17초 정도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투기가 국경에서 2km 안쪽으로 17초간 비행했다라고 밝힌 이 터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미군 관계자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했지만 격추된 곳은 시리아 상공이라고 밝힌 점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터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수호이 24 전투기가 항로를 바꾸지 않았고 그러자 터키 F-16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렇게 해서 요격이 이뤄진 점은 터키 영공을 빠져나간 뒤에 시리아 상공에서였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터키군은 당초 러시아 전투기 두 대가 접근을 했고 한 대는 터키군의 경고에 항로를 바꿨지만 다른 한 대는 그대로 비행해서 요격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비상탈출한 러시아 조종사 한 명이 구출됐다 이런 소식도 있죠.
예, 러시아 군 관계자가 25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날 격추된 수호이 24 전투기는 복좌식으로 두 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전투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조종석에서 탈출을 했고 이들 두 명의 낙하산이 정상적으로 펴진 모습이 당시 격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시리아 내 투르크맨 반군에 의해서 사살됐고요. 나머지 한 명은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서 구출이 됐고 또 라카 키아에 있는 기지로 복귀를 했다라는 게 러시아군의 발표 내용입니다. 당시 조종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헬리콥터가 반군의 공격으로 추락을 하면서 한 명의 추가 사망자도 발생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러시아가 이번 자국 전투기 격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하겠지만 군사적 충돌과 같은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뭐 지금까지는 많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 터키의 자국 전투기 격추는 계획된 도발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 터키와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터키와의 관계를 다시 고려할 것이다 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격추 사건 이후에 예정됐던 터키 방문을 취소를 했지만 터키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또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만남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즉각 발표한 몇 가지 대응 조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터키 전투기의 미사일에 맞아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됐는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 전투기 보호를 위해서 시리아 라타키아의 개량형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타키아는 이번에 전투기가 격추된 터키와의 이 접경과 가까운 곳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는 터키가 따라서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앞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 임무를 수행할 때 단독으로 출격하지 않고 다른 전투기의 엄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취할 수 있다라는 관측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터키 방문 역시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터키도 역시 긴장이 고조되기를 원치는 않는 이런 입장이겠죠.
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5일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긴장 완화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자주권을 지지하면서 자국 영공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토 역시 긴급회의를 열고 터키의 자주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네, 앞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이 ISIL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러시아는 현재까지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6일 올랑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알렉산드로 울로프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을 공격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미국 또 다른 모든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주에 ISIL에 의한 파리 연쇄 테러 때문에 130명이 목숨을 잃었고 러시아 역시 지난달 말에 ISIL 연계단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자국 여객기가 추락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224명이 사망을 했었고요. 러시아는 지난주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테러 세력에 대응한 프랑스와의 군사협력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네,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두 정상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늘리고 정보 교류와 같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함께 ISIL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또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사드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 이런 공동의 입장 역시 확인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주에 ISIL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결의안 채택을 끌어냈었고 이어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연이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보죠. 중국이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에 착수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24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군개혁소조 전체회의에서 군 개편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 개혁 소조 조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인민해방국 사총부와 7대 군구,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미사일 부대 이런 그 주요 지휘관들이 두루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군의 현행 7대 군구 체계를 동서남북 이렇게 4대 전략군구 체제로 변경하는 여러 가지 개편 방침을 통보했고요. 이를 따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 같은 군 개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 주석이 그동안 군 개혁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왔고 특히 전력 현대화 또 효율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였는데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기존 군 지휘부의 반발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시 주석이 앞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개편 작업을 군 지휘관들이 잘 따라야 한다면서 개편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현대적인 군대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군 개편이 오랫동안 바래온 수건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7대 군구가 4대 전략군구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3개 대군구는 해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방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총부 중에서도 총참모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총정치부와 또 총후군부, 총장비부 이렇게 나머지 3개 총부는 총참모부와 국방부에 흡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월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를 200만 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30만 명을 이제 줄이는 거고요. 여기에는 17만 명의 장교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 개편을 하게 되면 자리를 잃게 되는 장교 또 병사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군 개편 작업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소식도 있었지요.
네, 그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의 국방대학 교수의 글이 이런 그 기고문 형태로 실린 걸 가리키는데 군인 급여와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군 감축을 단행하면 군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고였습니다. 이 글은 중국 관영 매체 웹사이트에도 실렸지만 나중에 삭제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 이후에 비리 혐의로 처벌된 고위급 공무원들의 처벌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중국 환구망이 2012년 이후에 각종 비리로 낙마한 전직 성부급 고위 공무원들의 재판 결과를 분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중국에서 성부급이라고 하면 장차관급 공무원들을 가리킵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한 부패 척결을 강조해왔었는데 이후 22명이 성부급 공무원들이요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중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사람들의 평균 뇌물수수액 규모가 미화 7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60만 달러라면 상당한 액수인데요.
예.
또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징역형이 선고된 고위 공무원은 16명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2명을 제외하면 14명의 평균 형량은 14.3년, 뭐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류테난 전 국가에너지국장, 그리고 왕수이 전 네이멍구 자치구 통전부장입니다. 환구망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의 가장 흔한 죄명은 수뢰죄였고 15명이 여기 해당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계속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4일 하와이에서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해상자위대 합동훈련을 지속하기로 했고요. 또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계속 나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관측통들 분석으로는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이런 그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들에게 경비전과 같은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해군 함정을 무상으로 지원한 전례가 있고요.
네, 이 밖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예,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해 인공섬에 12해리 내에 미국 함선이 항해하는 작전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해리스 사령관 역시 앞으로 당연히 자유항해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 승인을 환영했고, 앞으로 미군 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자위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런 방침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서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또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개성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해산은 역시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 9도에서 영하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청진은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또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2m 내지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m 내지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VOA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 정부가 국토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민들의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관련 당국이 테러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전면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은 계획대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5일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계획된 도발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터키와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라며 계획돼 있던 터키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터키의 아흐메드 다부토글루 총리는 의회에서 터키는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악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자국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이었다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지만 피격 당시에는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터키 접경지역인 시리아 라타키아주에 고성능 S-400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지부티와 군사기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아프리카 사령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중국이 지부티와 10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아프리카의 첫 중국군 군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지부티 간에 체결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부티의 군기지와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대한 중국군의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덴만과 홍해에 접한 지부티에는 이미 미국과 프랑스 등이 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나카다니겐 방위상은 24일 하와이에서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과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호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계속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가당이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해 인공섬에 12해리 내에 미국 함선이 항해하는 작전과 관련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장서는 일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도 앞으로도 당연히 자유항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일본의 집단적 자해권 행사 승인을 환영했으며 앞으로 미군 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자위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되는 폭력은 통제불능 사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을 방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만난 뒤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고 두 국가 체제 해법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도록 고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양측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전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